힐링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왕이요, 장수로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승리자, 정복자 이미지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맹인과 절름발이를 고쳐주는 자비로운 힐러 이미지가 어울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 혈통이라는 말인데 예수가 왕손이므로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할 것이라는 복선이 깔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납니다.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헤롯이 놀랐죠. 아니 우리 궁에는 새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어. 누구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야? 한번 알아봐. 물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을 자세히 보면 미가서에는 없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을 마태가 합성한 것입니다.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울이 죽었습니다. 새 왕을 뽑아야 합니다. 열두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도 다윗 당신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가 하셨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이전에 무능한 목자, 무능한 왕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왕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미가서와 사무엘하서를 합성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처럼 헤롯의 죽음을 복선으로 깐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기름부음 받음처럼 예수님도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실 것을 복선으로 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 마태복음을 읽으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 2장 성탄 이야기와 함께 복선으로 깔린 다윗이라는 이름을 잠시 잊어뜨렸습니다. 그런데 9장에 두 맹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호소합니다. 20장에 또 두 맹인이 나타나 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작가는 지금 어떤 주제를 마태복음 속에 담아내려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에 왜 다윗의 자손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인자도 있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좌우간 마태의 글 솜씨가 약간 매끄럽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맥락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맥락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의 머리를 벤 장수였습니다. 왕위에 올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성읍을 탈취해뜨렸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바세바를 음흉하게 아내로 빼앗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어디에도 다윗이 병을 고쳐주더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기는 치유자, 힐러라고 일부러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설교 본문 말씀 속에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군중들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9절입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15절입니다. 21장 9절과 15절 사이 어떤 난리가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전 청결 장면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 14절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작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힐링 미니스트리를 다윗의 자손 타이틀 사이에 샌드위치 미트처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서의 목격담만 담은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의 목격담도 담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외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맹인과 전언자들을 고쳐주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넣어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관찰이냐 물을 수 있지만 설명을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사무엘하 5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 전 스토리입니다. 이전에는 시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의 주인들은 가나안 땅의 토박이 여부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점령할 때의 스토리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할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스 사람들이 시온성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다윗 군대를 향해 조롱한 겁니다. 다리도 절고 눈도 먼 맹인까지 네 같은 군대는 우리가 퇴치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역사는 그러나 다윗이 그 시온성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 승리 후 속담까지 생겼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집, 일반 가정집이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면은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입니다. 즉,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전례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이 이어졌겠죠? 자, 이제 다시 종려주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작가 마태는 예수께서 성전의 환전상을 내쫓으시는 와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웰컴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여부수 사람들에 대한 속담, 맹인과 다리 전원자들이 성전에 얼씬하지 못하는 전통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성전에서 눈먼 자와 다리 전원자의 존재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시온성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환전상 테이블을 엎으면서 성전을 정복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은 또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 얼씬 못하게 한 정복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출입을 허락하고 심지어 병을 고치시는 힐러입니다. 다윗은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했으나 다윗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다윗의 아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힐링하심으로 통치권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세 말씀끼리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을 마태복음 빼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문제는 작가가 다윗의 아들을 다윗과 똑같이 승리자 이미지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구절을 일부러 삭제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한국말 번역도 맞고 뭐 Savior라든지 Salvation이라는 영어 번역도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번역본을 보면 구원 대신 victorious, triumph, 정복자, 승리자로 번역했습니다. 정복자, 승리자라는 다윗 왕의 이미지를 겸손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다시요. 다윗 왕의 이미지는 정복자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즉 예수 메시아의 이미지는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 왕 같은 성을 탈취하는 점령자, 정복자 이미지를 다윗의 아들에게 씌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작가는 마태복음 서사를 설계하면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부패와 탐욕과 거짓과 조롱의 도성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쳐부수는 다윗 같은 승리, 정복, 점령 이미지와 4일 후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부터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 자신을 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자신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승리, 빅토리, 승리자로 간주해도 좋으니까 굳이 이 고난의 시간, 죽음, 십자가 앞에서 예루살렘 정복자 다윗의 자손 이미지는 빼버린 것이죠.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고 온유한 다윗의 아들, 정복자 영웅이 아닙니다. 메시아닉 호프라는 말이 있죠. 메시아의 희망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바로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순하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정복자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입성하지 않으시고 그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 겸손하게 나귀 타고 입성한 그 의미를 오늘 새로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